여기는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KNLS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은 미 합중국 알래스카주 앵커 포인트에서 전파를 송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찬양과 우리의 간절한 소원을 담은 기도, 그리고 생명과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은 2025년 12월 23일 화요일입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세우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입니다.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 기도하실 때,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성경입니다. 월드 크리스천 한국 방송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신약 성경은 읽기 쉬운 성경 번역본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발행한 새 번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을 신약에서 한 장, 구약에서 한 장 함께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들으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과 구약 창세기입니다.
23장 그러고 나서 온 의회가 들고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갔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며 예수를 고소하기 시작하였다. 이자가 우리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 있습니다. 그는 시저에게 세금을 바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자신을 그리스도 곧 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잡아왔습니다. 빌라도가 예수께 물었다. 당신이 유대 사람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그러소 당신이 말한 그대로요.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무리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 사람을 고발할 만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였소. 그러자 그들은 이자는 온 유대를 누비며 그의 가르침으로 백성들을 부추겨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는 갈릴리에서 시작하여 이곳까지 이르렀습니다 하고 우겨댔다. 빌라도는 그 말을 듣고 예수가 갈릴리 사람이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예수께서 헤롯이 다스리는 지역 출신인 것을 알게 되자 예수를 헤롯에게 보냈다. 그때 헤롯은 예루살렘에 와 있었다. 헤롯은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였다. 오래전부터 예수를 만나고 싶었기 때문이다. 그는 예수에 관한 여러 가지 소문을 들어왔고 예수가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보고 싶었던 것이다. 헤롯은 예수께 여러 가지를 물었지만 예수께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 자리에는 높은 제사장들과 율법 선생들도 있었는데 그들은 맹렬하게 예수를 고발하였다. 그러고 나서 헤롯과 그의 군대들은 예수를 모욕하고 놀렸다. 그들은 예수께 화려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돌려보냈다. 빌라도와 헤롯은 전에는 원수 사이였는데 그날로 둘은 친구가 되었다. 빌라도는 높은 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방백들을 불러 모았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였다. 여러분은 이 사람이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이끈다고 내게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 앞에서 그를 심문하였지만 아무 잘못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여러분이 말한 그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헤롯도 그에게서 아무런 잘못을 찾지 못하여 그를 우리에게 돌려보냈습니다. 보십시오. 예수는 죽을 만한 잘못을 저지른 일이 없습니다. 나는 이 사람에게 매질이나 조금 하곤 풀어주겠습니다. 사람들은 한 목소리로 외쳐댔다. 이 자를 없애시오. 바라바를 우리에게 풀어주시오. 바라바는 예루살렘에서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이다. 빌라도는 예수를 풀어주고 싶어서 예수를 풀어주겠노라고 사람들에게 다시 말하였다. 그러나 사람들이 계속 소리를 질렀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무엇 때문입니까? 이 사람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나는 그에게서 사형시켜야 할 아무런 죄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 매질이나 조금 하고서 풀어주겠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큰 소리로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라고 우겨댔다. 그리고 그들의 소리가 이겼다. 그리하여 빌라도는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해 주기로 결정하였다. 그는 폭동을 일으키고 사람들을 죽인 죄로 감옥에 갇혀있던 사람 곧 그들이 원하는 사람을 풀어주었다. 그리고 예수는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로마 군인들이 손에 넘겨주었다. 군인들은 예수를 끌고 가다가 마침 시골에서 들어오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났다. 그들은 그를 붙들어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의 뒤를 따라오게 하였다. 수많은 사람이 예수의 뒤를 따랐다. 그 가운데 어떤 여자들은 예수를 위하여 슬피 울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 여자들 돌아보며 말씀하셨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신과 너희 아이들을 위해 울어라. 사람들이 이렇게 말할 때가 다가온다. 아이를 뵐 수 없는 여자들과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는 여자들과 아이에게 젖을 물려본 적이 없는 여자들은 얼마나 복이 있는가. 그리고 사람들은 산과 언덕을 보고 이렇게 말할 것이다. 산아,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다오. 언덕아, 우리를 덮어다오. 생나무가 이런 일을 당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야 오죽하겠느냐. 두 사람의 죄수가 예수와 함께 처형당하려고 끌고 가고 있었다. 군인들은 해골이라고 부르는 곳에 이르러 거기에서 예수와 다른 죄수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한 죄수는 예수의 오른쪽에, 다른 죄수는 왼쪽에 매달았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이 사람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군인들은 주사위를 던져서 예수의 옷을 나누어 가졌다. 사람들은 그곳에 서서 예수를 바라보고 있었고 유대의 지도자들은 예수를 비웃으며 말하였다. 그가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였으니 그가 정말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택함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 자신도 구해보시라지. 군인들까지도 예수를 비웃고 놀라며 예수께 가까이 가 신 포도주를 들이대며 말하였다. 내가 유대 사람의 왕이라면 너 자신을 구해보아라. 예수의 머리 위에는 이 사람은 유대 사람의 왕이다 라고 쓴 팻말이 붙어 있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린 죄수 가운데 하나가 예수께 욕설을 퍼부으며 조롱하였다. 당신은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리스도라면 당신 자신도 구하고 우리도 구하시오. 그런데 다른 죄수가 그 죄수를 나무라며 말하였다. 너는 저분과 똑같이 사형 선고를 받은 처지에 하나님이 두렵지도 않느냐? 너와 나는 나쁜 짓을 했으니 죽어 마땅하다. 그러나 이분은 잘못하신 것이 없다. 그러고는 예수께 말하였다. 예수님, 당신이 왕으로 다스리기 시작하실 때에 저를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분명히 말한다.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낮 12시쯤 되자 어둠이 온 땅을 덮기 시작하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해는 빛을 잃고 성전의 휘장이 두 폭으로 찢어졌다. 예수께서 크게 외치셨다. 아버지, 내 영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 예수께서는 이 말씀을 마치시고 숨을 거두셨다. 일어난 일들을 지켜본 한 백인 대장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었구나. 이 굉장한 일을 구경하러 나왔던 많은 사람들도 그 일어난 일을 보고 가슴을 치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자리는 예수와 가깝게 지내던 사람들과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를 따라온 여자들도 있었다. 그들은 멀찍이 서서 이 모든 일을 지켜보았다. 요셉이라는 의롭고 착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의회 의원이었으나 다른 의원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한 결정과 행동에 찬성하지 않았다. 그는 유대 지방의 아리마데라는 고을 사람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요셉은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죽음을 내어달라고 요청하였다. 요셉은 예수의 죽음을 십자가에서 내려 모시로 싼 뒤에 바위를 파서 만든 무덤에 모셨다. 그 무덤은 한 번도 쓴 적이 없는 무덤이었다. 때는 준비일이었고 해가 지고 곧 안식일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갈릴리에서 예수와 함께 온 여자들이 요셉을 따라가서 무덤을 보고 예수의 죽음을 어떻게 모셔놓았는가도 보았다. 그러고 나서 여자들은 집으로 돌아가 예수의 죽음에 바를 향료와 향유를 마련하였다. 여자들은 안식일에는 모세의 법에 따라 쉬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이해하는 8,500만 여러분을 위한 본 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에게 연락할 수 있는 가장 빠른 방법은 이메일입니다. 이메일 주소는 knlskorea@gmail.com입니다. 우편을 보낼 수 있는 주소는 서울 강서우체국 443 54호이며 우편 번호는 07582입니다. 창세기 제40장. 이런 일들이 있은 지 얼마 뒤에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그들의 상전인 이집트 왕에게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었다. 바로가 그 두 시종장, 곧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에게 노하여서 그들을 경호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었는데 그곳은 요셉이 갇힌 감옥이었다. 경호대장이 요셉을 시켜서 그 시종장들의 시종을 들게 하였으므로 요셉이 그들을 받들었다. 그들이 갇힌 지 얼마 뒤에 감옥에 갇힌 두 사람, 곧 이집트 왕에게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같은 날 밤에 꿈을 꾸었는데 꿈의 내용이 저마다 달랐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갔는데 요셉은 그들에게 근심스러운 빛이 있음을 보았다. 그래서 요셉은 자기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혀있는 바로 두 시종장에게 물었다. 오늘은 안색이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우리가 꿈을 꾸었는데 해몽할 사람이 없어서 그러네. 요셉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닙니까? 나에게 말씀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이 자기가 꾼 꿈 이야기를 요셉에게 하였다. 내가 꿈에 보니 나의 앞에 포도나무가 있고 그 나무에는 가지가 셋이 있는데 거기에서 싹이 나더니 곧 꽃이 피고 포도송이가 익었네. 바로 잔이 나의 손에 들려있기에 내가 포도를 따다가 바로 잔에 그 즙을 짜서 그 잔을 바로 손에 올렸지. 요셉이 그에게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가지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직책을 되돌려 주실 것입니다. 시종장께서는 전날 술잔을 받들어 올린 것처럼 바로 손에 술잔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시종장께서 잘 되시는 날에 나를 기억하여 주시고 나를 따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나의 사정을 말씀드려서 나도 이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 사는 땅에서 강제로 끌려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도 내가 이런 구덩이 감옥에 들어올 만한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도 그 해명을 듣고 보니 좋아서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도 한 꿈을 꾸었는데 나는 빵이 담긴 바구니 세 개를 머리에 이고 있었네. 제일 위에 있는 바구니에는 바로에게 드릴 온갖 구운 빵이 있었는데 새들이 내가 이고 있는 바구니 안에서 그것들을 먹었네. 요셉이 말하였다. 해몽은 이러합니다. 바구니 셋은 사흘을 말합니다. 앞으로 사흘이 되면 바로께서 시종장을 불러내서 목을 베고 나무에 매다실 터인데 새들이 시종장의 죽음을 쪼아먹을 것입니다. 그러한지 사흘째 되는 날, 그날은 바로의 생일인데 왕은 신하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베풀었다.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과 빵을 구워 올리는 시종장이 신하들이 모인 자리에 불려나갔다. 바로에게 술을 따라 올리는 시종장은 직책이 회복되어서 잔에 술을 따라서 바로 손에 올리게 되고 빵을 구워 바치는 시종장은 매달려서 처형되니 요셉이 그들에게 해모하여 준 대로 되었다. 그러나 술잔을 올리는 시종장은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였다. 그는 요셉을 잊고 있었다.
시편 107편 1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님께 감사드려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주님께 구원받은 사람들아, 대적의 손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아, 모두 주께 감사드려라. 동서남북 사방에서 주님께서 모아들이신 사람들아, 모두 주님께 감사드려라.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해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주셨다. 읽어드린 말씀 중심으로 그리스도인의 감사의 조건이라는 제목으로 나눕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면 누구나 감사해라, 감사해라를 늘 주문합니다. 도대체 무엇을 그렇게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형편은 아직도 어렵고 병도 낫지 않았고 고난은 계속되는데 무엇을 가지고 감사하라는 말입니까? 때로는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란 이미 감사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가진 감사는 우선 세상 사람들과 다릅니다. 천국의 사람들이 감사의 사람들이라면 지옥의 사람들은 불만의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신앙인의 감사의 조건이란 보이고 듣고 만져지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 속에서는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 감사도 더 많이 표현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수많은 모함과 고난 속에서 가장 감사의 시편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바울이 그런 사람이죠.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에 바울은 그 많은 역경과 고난을 감당하면서도 늘 고백하기를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찬양의 신이었던 아삽은 시편 50편 14절에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며 지극히 높으신 자에게 너의 서원을 갚으며 라고 당부했고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도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고 응답하십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신앙인이라고 하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는다면 바울이 지적하는 불신의 사람과 하등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로마서 1장 21절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값없이 기적을 베푸셨지만 감사할 줄 아는 자에게 영혼의 구원까지도 선물하십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17장 18절입니다. 분명히 10명의 문둥병자에게 치료의 은혜를 주셨지만 구원의 선물은 치유받음을 감사로 고백하는 이 이방인에게만 약속하심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향하여 너는 너의 추수한 것과 너의 짜낸 즙을 드리기에 더디게 말지며 너희 처음 난 아들들을 내게 줄지며 출애굽기 22장 29절에 당부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신앙인의 감사는 거둬들인 소출에 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0절에 베드로가 밤새 수고하여 고기를 배가 잠기도록 많이 잡았다면 과연 배를 주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려고 쓰시겠다고 했을 때 순순히 내어드릴 수 있었을까 생각해보게 됩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못해서 적신이 나왔사온즉 또한 적신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엽기서 1장 20절에서 21절입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자는 3장 17절 18절에 찬양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에 역시 감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감사가 없는 제사는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감사함으로 그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시편 100편 4절입니다.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광대하시다 하리니. 시편 69편 30절이고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31절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사람에게서 순종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인의 감사의 조건은 식지 않는 구원의 감격입니다. 그날에 내가 말하길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거민들아 소리를 높이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이사야서 1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무엇으로 보답할꼬?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입니다. 바로 구원의 십자가를 인한 감사를 회복하라는 고백이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신앙의 사람은 감사를 찾으며 사는 사람임을 잊지 맙시다. 신앙에 견고하게 선 사람은 절대로 감사를 빼앗기지 않을 것입니다.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골로새서 2장 7절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감사를 잃지 않도록 격려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에베소서 5장 20절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이죠. 본래 에덴에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은 희락, 즉 감사, 기쁨이었습니다. 그러나 범죄한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면서 이 감사와 기쁨을 잃어버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가 끊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감사를 잃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가 감사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십니다. 불만으로 사는 것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러한 사랑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인류에게 불만을 집어넣습니다. 옛 에덴에서는 장소적인 감사였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감사는 장소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배당에 있든지 세상에 있든지 가슴에서부터 솟아나는 감사가 있고 그 감사는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변함이 없이 샘솟게 되는 겁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라.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 장막절이 끝나가는데도 이스라엘의 행사에서 기쁨을 찾지 못하고 만족을 모르고 영적인 갈증을 가진 사람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감격을 넘치도록 주실 수 있음을
친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감사의 사람들은 또한 서로를 인하여 감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서 너희를 인하여 모든 기쁨으로 기뻐하니 너희를 위하여 능히 어떠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보답할꼬. 데살로니가전서 3장 9절이죠. 또 우리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음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귀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시매니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지만은 하나님을 섬기고 또 일할 수 있다는 감격을 바울은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연적인 사람은 보이는 조건에 의해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가능한 것이죠. 그러나 신앙의 사람의 감사는 조건을 넘어서서 감사가 그치지 않는 것이죠. 얻은 소출이 많든 적든 몸이 건강하든 건강치 못하든 수산하는 샘물을 막을 수 없음 같이 신앙인의 감사는 외부의 상황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시편 103편 2절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을 모시고 삶에 대한 감사를 확신합시다. 그 많은 죄악에서 구속하심을 감사합시다. 오늘도 우리의 형편을 굽어보시며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우리의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우리를 소원의 천국으로 인도하심에 감사합시다. 이사야서 55장 1절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들을 값없이 주십니다. 2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다시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말씀하십니다. 감사. 이것은 우리 자신을 위해서 하나님께 또 영광이 될 수도 있는 귀한 우리의 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지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은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세 권의 책을 지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잠언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를 솔로몬의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한 책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평안하십니까? 위로부터 오는 지혜의 귀를 기울이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잠언 19장 24절부터 보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네, 우스꽝스러운 모습인데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죠. 음식이 담긴 그릇에 손을 넣는 것까지는 어떻게 했는데 그것을 입으로 옮기기는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에서 저 자신의 삶을 돌아보게 됩니다. 잠언 19장 24절에 그려진 이 사람은 괴로움을 만들어서 쌓아가는 경우라고 하겠습니다. 일이 너무 많으면 힘든 것은 당연합니다. 하지만 일이 너무 없어도 힘들죠. 일을 안 하면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은 일을 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지으시고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습니다. 낙원에서 기쁘게 일하는 우리 조상 아담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에덴 동산이 처음 지녔던 모습과는 달리 죄가 가득하고 우리 마음속에서도 죄의 유혹이 하루에도 수차례씩 고개를 치켜듭니다. 하지만 그런 험한 조건 속에서도 우리 주변의 피조물들이 부지런히 꾸준히 살아가는 가운데 질서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의 세계는 주어진 책임을 다하며 성실하게 움직이는 가운데 기쁨이 가득하도록 계획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어지는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네, 창조 질서를 벗어난 모습으로 살아가는 또 한 부류의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바로 거만한 사람들인데요. 이러한 습성에 빠지면 다른 사람을 계속 비난하고 깎아내립니다. 자기도 배울 것이 많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니까 상태가 점점 나빠집니다. 본인의 삶은 물론 주변까지 어둡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지혜를 얻으리라 라고 했는데 여기서 때린다는 것은 폭넓게 해석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행동의 변화를 가져올 만큼의 강력한 자극이나 징계가 주어져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다고 해서 모든 어리석은 자가 거만한 태도를 벗어날까요? 그건 아닙니다. 여기 25절에서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페티입니다. 우리가 잠언을 통해서 거듭 확인하고 있는 사실은 어리석음에도 단계가 있다는 것이었는데요. 페티는 1단계 어리석은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하고 어리석은 단계, 좋게 말하면 순진한 어리석음에 빠진 사람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단계에서 적절하게 따끔한 조치가 주어지면 어리석은 자의 모습을 벗어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양육과 교육과 훈련이 어렵고 그 일을 책임지는 사람이 전문가인 이유 가운데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페티 어리석은 자의 상태와 가능성을 알아보고 적절한 때에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성세대에 해당하는 분들은 가정과 교회와 학교에서 페티 어리석은 자에 해당하는 젊은이의 상태를 알아보고 하나님의 성품이 몸에 배도록 도와야 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 가운데 자기 자신이 대책 없이 어리석다라고 생각되는 분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가능성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페티 어리석은 자는 1단계에 속한 사람일 뿐입니다. 거기서 더 많이 어리석어질 수도 있지만 그 어리석음을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규칙적으로 밖으로 나가서 바람을 쐬면서 창조주가 지으신 천지만물에 깃든 오묘한 움직임과 질서를 느끼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라도 갖고 나가면 좋을 것입니다. 말씀으로 영혼을 훈련시키는 가운데 마음속에 빛이 찾아들고 교만이 물러가는 가운데 어리석음이 줄어드는 경험을 하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혜를 얻는 자의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명철한 사람도 잘못 생각하고 잘못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기본적으로 명철하기 때문에 강력한 처벌이나 징계까지는 필요가 없습니다. 견책만으로도 새로운 사실을 깨닫고 통찰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한 사람의 내면에도 거만한 자의 모습과 명철한 자의 모습이 공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잠언 19장 26절로 가겠습니다. 아비를 구박하고 어미를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르는 자식이니라. 네, 상당히 당혹스러운 상황이 나왔습니다. 아버지를 구박하고 어머니를 쫓아내는 가정입니다. 잠언 19장에서는 자녀 양육의 중요성 문제를 다루면서 특히 징계라는 측면을 반복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18절 상반절에서는 내가 내 아들에게 희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되라고 했고 20절에서는 자식에게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하고 했습니다. 자식을 키울 때 부모는 최선을 다합니다만 그 모든 노력이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가 너무 커서 자식이 부모님을 구박하고 쫓아내는 일까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상황이 악화된 경우는 돈 때문인 경우가 많죠. 부모의 재산을 빼앗기 위해 부모를 쫓아내기까지 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자식은 부끄러움을 끼치며 능욕을 부릅니다. 본인은 물론 가족 전체의 수치이죠. 고대 이스라엘이었다면 이렇게 대책 없는 자식을 부모가 고발하면 공동체가 돌로 쳐 죽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부모가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재산을 되찾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제가 이런 비참한 처지에 놓인 부모라면 차마 자식을 법정에 데려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하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부모된 입장에서 그냥 감내하기로 한 경우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습니다. 앞서 10장 28절과 29절에서 읽었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네, 이제 19장으로 돌아와서 27절부터 29절까지를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망령된 증인은 정의를 업신여기고 악인의 입은 죄악을 삼키느니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채찍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니라. 네, 19장 맨 끝에 나오는 28절과 29절 말씀은 앞에서 다룬 내용을 사회적 측면부터 영적인 차원까지 포괄하면서 정리하는 것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27절부터 29절까지는 쭉 읽고 복습하면서 마음에 새기면 될 것 같은 부분이고 문장도 간단해 보입니다만 27절 말씀은 약간의 논의가 필요합니다.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문장을 히브리어 본문으로 보면 내 아들아, 징계에 귀 기울이기를 그치라 그러면 지식의 말씀에서 벗어나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던 내용하고 분위기가 많이 다르죠. 담겨있는 내용은 본질적으로 같습니다만 히브리어 본문에서는 반어법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즘 나온 대부분의 영어 번역본은 이 분위기를 살려서 그대로 번역하거나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만약에라는 조건문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제 삶에서 징계에 귀 기울이기를 멈췄던 날들, 아니 그것이 징계인지도 몰랐던 시절을 생각해 보면 그 시절에 제가 자꾸 지식의 말씀에서 멀어질 수밖에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가정의 어른, 사회의 선배, 그리고 무엇보다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징계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야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진리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으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5절 중간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을 하심이라 하였으니. 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려면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기 위해서는 먼저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 멀리 보이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내 사모하는 집에 가고자 한 밤을 세웠네. 저 망망한 바다 위에 이 몸이 상할지라도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아이 게 'Tis there my Father dwells. With longing in my heart for my true home, I watch the whole night through. Last when I have traveled far. He knows the road I've come, tired out by my tribulations, my roaming through desert and field, my heart.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찬양과 기도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기는 KNLS 월드 크리스천 한국어 방송입니다.